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만물이 생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식물들이 이제는 푸른 새싹을 내면서 들판에도 푸른 풀들이 생겨나고 또 나무 잎사귀들도 푸른 잎들이 점점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렇게 생동하는 봄의 날씨처럼 생기가 넘치고 또 주의 은혜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부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늘에 있는 축복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이 열리기를 원할 때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닫힌 인생, 막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1885년경에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 교회들을 세웠고 또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방송실 한번 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도가 보이죠?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 안디옥이 보입니다. 여기가 안타키아라고 하고요. 이쪽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안디옥이 현대에는 안타키아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터키와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안타키아, 이 안디옥 지역에 큰 지진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안디옥에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약 26km 떨어진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실루기아에 옛날 항구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현대의 튀르키예의 앞바다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이것이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는데 1974년에 튀르키예, 터키에서 여기를 침공을 해갖고 이 우리 생각에는 동서인데 저들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주로 터키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쪽에는 그리스 계통의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해서 살라미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륙을 바보까지 관통을 해서 갔는데 약 거리가 180km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여기 있는 곳에서 한 대전까지의 거리를 걸어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이제 튀르키예의 남쪽 땅에 도착을 했고 버가에서 같이 동행했던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마가인데 마가가 이제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혼자 중간에서 포기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을 때 그들을 말렸고 그리고 유대인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을 여기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를 지나서 아탈리아로 갔는데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고 또 교회를 돌볼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안식년 때 이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갔습니다. 여기가 바울의 고향인데 사실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때 IS가 여기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IS가 그때 출몰한다고 해서 안디옥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음번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으면 이 안디옥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부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서 더베까지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주후 46년부터 49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구부로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구브로의 살라미와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선교가 시작되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혼자서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한다거나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각을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 세상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모 정당에서 했던 말인데 아마 다른 경쟁자들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있게 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막혀있는 것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짝만 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그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달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말로 증거해야 되는데 말 표현력이 없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거기다가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키도 작았고 머리가 벗겨졌고 코는 굽었고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는 골병에 들어서 건강이 무척 약해서 의사였던 누가가 항상 옆에서 돌봐주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배움도 짧고 말도 유창하게 못하고 사람을 보면 두렵고요. 저는 건강도 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누군가 대신하겠지요. 라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으려면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태까지 누가 이 터키 지역, 물론 구브로에서는 옛날에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구브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버가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최초였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아멘 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우리 인생길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5월 26일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또 오랫동안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도 함께 초청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는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와 1차 선교 여행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굳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작하고 헌신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은 원래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울이라고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자기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데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 자기와 같은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을 만나고 헬라 사람을 만나고 로마 사람을 만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익숙한 이름 바울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름을 바울로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종남입니다. 본래의 이름입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서양 사람들이나 또 서양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전종남 하면은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해요. 뭐 종냄 그러기도 하고 용냄, 어느 나라는 또 제2자가 용이라고 발음해갖고 용냄 용냄 내가 무슨 용이냐고 그래갖고 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영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피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만나면 전종남 그러는데 이름을 소개하고는 편하게 나를 피터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해외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그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유대인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바 예수예요. 반은 아들, 예수는 구원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참으로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소개했어요. 마술사라고 소개했어요.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는 점을 치며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며 병든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주술적인 행위, 구슬하고 점을 치는 박수무당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힘쓰면서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총독하고 친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총독을 통해서 권력의 줄을 잡고 있고 돈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저 총독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의 회방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의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 한참 잘나가던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져서 이제 그가 혼자서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 성령의 역사를 보았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술사 엘르마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를 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존재합니다.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심한 말일 수도 있어요. 총독이 여태까지 총독과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 마술사 엘루마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술사 엘루마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회방하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로마의 상류층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승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저마다 약한 점이 있어요. 속이 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속상한다고 계속 내 인생이 이래하고 절망 속에 삽니까? 아니면 내는 모든 것이 없어, 없으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탓을 하면서 자꾸만 만사를 부정적으로 살면서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큰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를 얻었네 했던 그 찬송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막혀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서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을 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는 데 동참을 합니다. 나의 형편,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다고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문과 인생의 평안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교의 문 그리고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주의 영을 갈망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